여러분,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장 바로 앞까지 있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내용이 12장 1절부터 써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그리고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주제를 던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이 3절부터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말씀들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손과 발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 지체로 나누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손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돼.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좀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렇게 멋있게 써 있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의미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돼 라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요, 성경의 여러 부분은 또 정반대로 써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라고 말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주신 그대로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좀 내용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또 들었어요. 도대체 마땅히 생각할 그 마땅이라는 게 뭐지?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기준이 뭐예요?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나도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죠? 첫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로 태어나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은 잘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어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주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계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되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그 기도를 받는 거면 되지. 왜 그걸 속이고 빼앗고 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했을까? 이건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하는 그 범위를 당연히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래서 복을 못 받고 벌을 받았다라고 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삶에서 그렇게 벌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장면들이 잘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죠? 볕집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꿈은요 누가 봐도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되면 이 꿈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이랑 함께 살아야지 이 꿈이 이루어질 텐데 가족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그 종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내를 유혹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추락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현실적인 일들을 했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그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박차고 도전하고 일어나서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도나 하고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잘 몰라요. 로마서 12장 3절을 오해하면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2장 3절만 뚝 떼어서 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떼어서 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모델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됐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요 그 이상의 생각들을 갖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고난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부터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만 감당하면 됐다면요 그냥 빨리 내려오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죽으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랬건 저랬건 대속제물의 역할은 감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인생을 똑같이 살아오시고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3절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3절을 겸손, 아니면 교만, 아니면 성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충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절의 모습은요, 겸손이 아니라 충성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지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 주인을 위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구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충성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1달란트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좋아할까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주인님 돌아오셨을 때 우리 주인이 그거 어디 갔어? 라고 책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묻어버렸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행동이었어요. 내가 혼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리 많지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욕심은요. 자기의 인생이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요셉이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자기에게 있는 그 비전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굳이 뭘 더 눈에 잘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충성이 요셉과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분수에 알맞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4절과 5절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손과 발의 비유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손이 언제까지 손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으로 태어났다면요. 저는 하나님 저는 발도 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도 대보고 싶어요 라고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분수에 맞지 않는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손이 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은 손이 아니라 그것은 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손이 손으로 충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할 때 그것은 손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9절부터 쭉 보면요.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항상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목록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매일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충성하셔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놓으라고 해놓고서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장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목장원들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충성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나열한 일들은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일들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충성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면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쭉 기도할 때는 다들 아멘, 아멘 하다가 이렇게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조용해져요.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충성이라는 건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나에게서 착취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마치 해야 될 것처럼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되겠지가 아니라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살지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손은 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손이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바로 충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베풀고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베풀고 나누면 돼요. 그런데 정말 많이 베풀고 나누면 그게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고 잘 적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기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예배에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승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려고 마음 가운데 품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기뻐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했는데요, 반대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충성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주인처럼 해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예배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뒤에 서 있다 보면요, 가끔 작은 휴지 조각들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주울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들어가시다가요, 싹 쓰레기를 줍고 가시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싹 주워서 주머니에 쏙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장로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장 교회에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장에 목자님이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나아갈 때 목장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사람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되게 되어지고 또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도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장을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도 사실 짐으로 다가오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직책이 뭐죠?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 마을장님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 하루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심판하실까. 저 이것 때문에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들에게 충성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오늘 개강했어요. 이제 개강한 그 목장 모임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누어지는 그 기쁨을 목장에서 나누며 우리 목장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도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학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